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9월 10일 수요일.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출애굽기 32장 9에서 29절을 읽어보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모세가 아직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들을 제하여 버리고 모세의 후손으로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며 주님께 간청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은 모세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끌어내셨기에 모세는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며 간절히 간구했다.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기로 한 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돌아왔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던 출애굽기 34장 29, 30절의 기록과 달리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은 빛나지 않았다. 외려 그의 얼굴에는 아마도 분노가 어렸을 것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깨진 것은 이미 그 내용을 깨뜨린 것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모세를 꾸짖으셨지만 이후에 내가 깨뜨린 처음 판을 대신할 두 돌판을 다시 깎아오라고 명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계명을 다시 기록하셨다. 모세는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한 아론을 엄중히 책망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은 백성들을 탓하고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고 말하며 그것이 마술이었던 것처럼 자기 죄를 변명하려고 했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했던 것은 아론이야말로 모세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오른 것을 비롯해 많은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예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점에서였다. 정말 끔찍한 모순이다. 아론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함으로써 모세를 속이려 했다. 하나의 죄가 어떻게 다른 죄로 이어지는가? 아론은 우상 숭배에 더해 거짓말까지 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이 얼마나 지각 없이 행동하는지 보았기에 아론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 부정적인 결과는 불보듯한 일이었고 모세는 즉시 반역을 중단시켜야 했다. 교훈입니다. 많은 특권과 영예에도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들에게 하나님은 노하셨다. 모세는 당신의 약속을 강조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묵상. 이 이야기는 중보 기도의 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모세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적용. 모세의 중보 기도가 만든 놀라운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상을 만든 아론의 변명. 그는 모세로 하여금 기적, 곧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초자연적 능력에 의하여 송아지로 변하였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변명과 얼버무려 넘기는 수법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범죄의 주모자로서 공정이 다루어졌다. 아론이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명예를 얻었다는 사실이 그의 죄를 더 흉악스럽게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공포한 사람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이었다. 부주와 선지자 320.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변명으로 속이며 죄를 이어간 아론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절없는 죄악을 불쌍히 보시며 주님의 자비로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맞습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갑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 드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가장 높고 위대한 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참으로 경건하고 신령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교회 헌장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헌신을 표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재물을 드리는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며 각종 헌금을 드림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우리들의 헌신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각종 봉사를 통하여 우리들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매일의 생애에서 감사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만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아찔했던 순간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바로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감사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을 통해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봉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수없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각종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고 씩씩한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스러운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려 하면 한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는 사람들도 보면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지요. 춥고 배고프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지하 음침한 감옥입니다.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는 비명과 심소리뿐입니다. 그런 지하 감옥을 로마의 군병들이 첩첩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는 착고를 채워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느 누가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듣고 감옥을 지키던 병사들도 죄수들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음침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교회에 나가는 일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막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가서 사막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네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막이었는데요. 안내자의 말에 따르면 1년에 비가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인장을 비롯한 몇몇 식물 외에는 어떤 식물도 동물도 살아남지 못하는 곳입니다. 사막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 왜 비가 오지 않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올라가는 것이 없으니 내려오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막 지역은 바짝 메말라 있어서 하늘로 올라갈 수증기가 없습니다. 1년 내내 바싹 마른 땅에서는 뜨거운 열기만 훅훅 올라옵니다. 우리 일행들이 잠깐 쉬기 위하여 사막에 내렸을 때 자동차의 문이 내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오는데 숨이 금방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없으니 내려오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려드리는 것이 없으면 내려올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종 예배와 감사의 조건들을 끊임없이 하늘로 올려보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삶에서 말씀을 통하여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중요한 예배를 아주 값어치 없이 드린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10장 1절로 6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리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 명대로 그들이 옷을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 가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심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소를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성소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지명하셨는데 그들은 바로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 대제사장으로 모세형인 아론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선택된 아론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일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입는 옷도 보통 다른 제사장과 달랐습니다. 보통의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 위에 통으로 짠 푸른색 의복을 더 입었습니다. 옷자락에는 금방울이 달리고 청색, 자색, 홍색지로 성류에서 온 옷을 입었습니다. 그 외에는 에봇이라는 짧은 옷을 입었는데 그 에봇에는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린 견대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견대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 두 개를 달았는데 우림과 툼밈이라 불리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석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구하는 의견을 제안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보석이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는 뜻이고 왼쪽에 있는 보석에 구름이 둘러싸이면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거룩한 옷을 처음 입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너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호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의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용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레위기 8장 13절에도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렇게 해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네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은 제사장으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성소와 제단에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셋째는 백성을 위하여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성소에서 예배 봉사를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이보다 더 거룩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아론의 가정이야말로 복중의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아버진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넷은 모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한 목사의 부르심을 입은 목사들에게 안수식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1993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다른 목사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수를 받았습니다. 연합회장님께서 대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목회 부장님의 안수 명령은 참으로 엄숙하고 숙연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기침 소리 하나 낼 수 없는 엄숙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장면은 얼마나 엄숙하고 장엄했겠습니까? 이 예식은 자그마치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날마다 특별한 의식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일간의 예식들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드디어 제사장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론은 자기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찾아오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과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증거로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불로서 태우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불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본 백성들은 열렬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두 다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이어지고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모처럼 기쁨의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얼마 있지 아니하여 갑작스럽고 무서운 재앙이 아론의 가정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아마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성소에서 언제나처럼 평화롭게 봉사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엄숙한 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가 엄숙하고도 평화롭게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호는 성소에서 각각 자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해야될 불은 하나님이 친히 점호하시고 예배를 위해 사용하도록 정하신 불만을 사용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하고 거룩한 불 대신에 그들은 일반 보통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일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불로 태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우가 누구입니까? 나답과 아비우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높이셔서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불로 타 죽은 것입니다.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바라본 아버지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지도자가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지어 모세는 아론과 나머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아버지 아론에게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형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도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옷도 찢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어떤 교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큰 지도자일수록 하나님은 더욱 엄숙하게 죄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답과 아비호는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도 더욱 중한 것입니다. 그들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거나 대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치명적인 기만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특별한 특권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어진 큰 빚과 책임, 특권은 그에 상응하는 미덕과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축복이나 특권에 취하여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나답과 아비의 모습을 통하여 더욱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경배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서워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두려운 마음으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배울 경우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보조와 선지자 360쪽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유년 시절에 자제하는 습관에 대하여 훈련을 받지 않았다.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기질과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함의 결핍이 그로하여금 그의 자녀들의 훈련을 등한히 하게 했다.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향대로 하도록 방임되었다. 오랫동안 자라온 방종의 습관이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받은 가장 신성한 직무까지도 그들의 방종을 깨뜨릴 힘이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요구를 엄격히 순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자기 아들들에 대한 아론의 잘못된 관응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이런 행동의 시작은 잘못된 어린 시절의 교육에서 출발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아버지인 아론에게서 출발했습니다. 아버지 아론은 너무도 우유부단했습니다. 그저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아들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신성한 예배를 등한히 드리다가 불에 다 죽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물을 함부로 써도 된다고 모세나 아론이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엄숙하게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소의 도구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까지도 세세하게 가르쳐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대충대충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답과 아비오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유년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데서 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신명기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시대의 소망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69쪽에 보면 아주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은 청소년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주께서는 아이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특히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가르치라고 명하셨다. 찬미와 기도, 성경의 교훈들은 지성이 뜨이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적응되도록 해야 할 것이었다.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것과 또한 그들이 율법의 원칙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다. 가르치는 일은 주로 구두로 하였으나 청소년들은 또한 히브리 저술들을 읽는 법을 배웠고 양피리 두루마리 아래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아기 예수, 어린 예수를 교육한 마리아의 모습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 소망 69쪽 아이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그는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에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가 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그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모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좌 선지자 244쪽. 유랑민이요, 노예인 한 히브리 여인이 끼친 가마의 결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가. 장래의 모세의 전생에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성취한 위대한 사명이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준다. 이것에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 어머니는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세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는 선악간에 싹이 돋고 열매를 맺을 종자를 심고 있다. 어머니는 화폭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이다. 마리아, 예수님을 그의 무릎에서 교육했습니다. 유랑민이요, 노예였던 한 히브리 여인 요게벳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모들, 어머니의 교육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키웁니다. 마리아가 무릎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성장시켰습니다. 히브리 노예 요게벳은 무릎에서 모세를 그렇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답과 아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이 순간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갑절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경고와 책망. 그 며느리는 자기보다도 경험이 없고 경건치도 않은 어린 남자에게 자기 뜻을 굽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녀는 그녀의 결혼이 그녀의 개별성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적 요구보다 더 높은 것을 그녀에게 요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그녀를 사셨다. 그녀는 그녀의 것이 아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그녀의 확신과 양심을 거만하고 전제적인 남자에게 굴복시키고 있다. 그 남자는 그의 사단적 위험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이 가련하고 겁많은 영혼을 위협하게 될 때마다 사단에 의해 충동질을 당한다. 그녀는 너무 많이 요동하였기 때문에 그녀의 신경계통은 쇠약해졌다. 그녀는 참혹하게 되어버렸다. 그녀가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어 하나님께 제대로 봉사할 수 없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다. 그녀는 마귀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최선을 다해야 하며 남편을 정성껏 내조하고 그녀가 양심을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반역한 대로 방치되면 그는 이 세상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의 기질을 가진 주제넘는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녀가 집회에 참석할 권리를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녀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그분은 메마른 광야에서 시원한 바위 그늘처럼 되실 것이다. 믿음을 갖기만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힘주시고 복주실 것이다. 그녀의 세 자녀 모두 진리와 하나님의 영의 영향에 감동되기 쉽다. 안식일을 지키는 다른 자녀들처럼 좋은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주의 군대에 등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같은 곳에서 어린 소녀를 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고 흑암 가운데 쌓여 있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녀는 얼마 동안 잘 지냈다. 그녀를 방해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거슬러 올라가서 환경의 변화가 그 요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소년과 사귀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대한 애착과 희희 낙낙함과 환희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의하였더라면 원수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은 우리 주위 도처에 널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진리는 가장 가치가 있다. 그 영향력은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키며 세련되게 하며 정결케 하며 불멸과 하나님의 보좌로 지켜올리는 경향이 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리스도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얻을 것인가? 사단은 불쌍한 인생들 앞에 세상을 가장 현란하고 매혹적인 것으로 제시한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번쩍거리는 것들은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만큼이나 지속되는 생명을 가려버린다. 슬픔과 비애, 고통과 죽음을 모르는 삶은 죄악의 짧은 생애 때문에 희생된다.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돌아서는 모든 사람들은 잠시 동안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을 선택한 모세와 함께 그리스도를 인해 당하는 모욕을 세상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 충성된 모세와 함께 시들지 않는 불멸의 면류관과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받게 된다. 이 소녀의 어머니는 여러 번 진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정을 미룸으로 그 감동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품성의 결단이 부족하고 너무 우유부단하며 불신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녀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결단과 강인함, 목적의 뚜렷함을 함양해야 한다. 그녀는 우유부단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녀가 이 점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사단의 덫에 쉽게 걸려들어 포로가 될 것이다. 그녀는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 견딤과 단호함을 소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정복당할 것이고 영혼은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구원의 사업은 어린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며 멋대로 잡았다가 기분 내키는 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으려면 요지부동한 목적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메밀은 마디풀과의 한해살이풀로 산에서 나는 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밀꽃은 흰색과 분홍색, 빨간색의 세 종이 있으며 줄기 역시 초록색과 분홍색, 짙은 붉은색의 세 가지 색이고 열매는 검은색과 흑색, 은색, 갈색의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삼각 심장형입니다. 메밀의 원산지로는 중국의 남부지방이 유력합니다. 메밀은 중국에서 천년 이상 재배되어 왔으며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가꾸어 왔습니다. 메밀꽃말은 연인 혹은 사랑의 약속이라 말합니다. 주로 메밀 열매는 식용에 이용했으며 메밀은 메마른 땅에도 잘 적응하고 병충해도 적은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황무지에서도 쉽게 살아가며 구황작물로서 5세기 무렵부터 재배되고 있습니다. 초가을에는 흰 꽃이 피며 세모진 열매는 가루를 내어 먹고 줄기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합니다. 열매는 껍질을 뺀 부분을 메밀 가루로 만들어 먹습니다. 완전히 여문 열매는 검은 갈색이고 씨에는 약 70%의 녹말이 들어 있습니다. 메밀 쌀은 그대로 밥을 지을 때 쓰기도 하지만 가루로 만들어 메밀묵과 메밀국수, 냉면 등의 원료로 사용합니다. 메밀은 탄수화물이 풍부하며 단백질과 지방이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분을 비롯해 나이아신, 티아민, 리보플라빈 등 비타민 B 복합체 성분이 많습니다. 메밀은 서늘한 기후에 잘 자라기 때문에 산간 지방에서 가꾸기도 합니다. 서늘하고 습한 기후에서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성장이 매우 빨라서 씨를 뿌린 지 10주에서 12주가 되면 무르익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먼저 재배한 작물이 흉작인 경우 비상작물로 메밀을 심습니다. 6월에서 7월 하순에 씨를 뿌리면 8월에서 9월에 꽃이 피는데 메밀꽃에는 특히 꿀이 많기 때문에 꿀벌의 좋은 밀원 식물이 되기도 합니다. 메밀은 곡물로서는 보기 드물게 벼목이 아닌 식물인데 이런 곡물을 아곡류라 부릅니다. 아곡류 중에 메밀이 대표적이고 비름과의 아마란스와 명아주과의 퀴노아 등을 들겠습니다. 9월경에 피는 꽃은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서 묘사되듯이 대부분 흰색이 많지만 품종에 따라 분홍색 등 다른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메밀꽃이 개화하는 것을 가리켜 메밀꽃이 일다 라고 표현하는 관용구가 있는데 이 말은 바다에 흰 파도가 일렁이는 광경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마도 메밀꽃이 흔히 마치 소금이 거품이 이는 듯한 하얀색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메밀 생산지는 제주도인데 전국 생산량의 30% 정도가 제주도에서 나며 강원도는 10% 정도입니다. 강원도 지역의 메밀 생산이 줄어들다 보니 강원도의 메밀 가공 업체들이 제주산 메밀을 가지고 가공만 강원도에서 한다고도 합니다. 메밀은 중국산이 국산에 비해 품질이 뒤지지 않는 몇 안 되는 농산물인데 일단 원산지가 티베트와 중국 운남 지방인데다가 중국 북부 지역의 기후가 메밀 생산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메밀은 파종에서 수확까지 60일 남짓인 특성 때문에 구황작물 중 최고지만 면적 대비 생산량 자체는 밀에 비해 밀립니다.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에서 약 30% 이상 메밀이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가가 수입품의 5배에서 10배까지 달하기에 수입품의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계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우크라이나, 프랑스, 폴란드 등이 메밀을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주식으로 먹는 러시아를 제외하면 주요 작물이 아니라서 정확한 통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메밀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쌀보다 현저히 5배 정도 적기 때문에 심는 쪽에서는 인기가 낮습니다. 과거에도 메밀은 쌀을 재배하기 어려운 곳에서나 심었던 정도였습니다. 메밀은 밥을 지을 때 섞어 지어 먹기도 하지만 까칠한 식감 때문에 주로 곱게 가루를 내어 사용했습니다. 프랑스 북서부에서는 크레페 등의 팬케이크를 메밀 가루로 만들어서 치즈와 야채 등을 속으로 삶아 돌돌 말아 먹습니다. 동유럽이나 러시아에서도 집안 살림이 열악하면 메밀 가루로 불린 등의 팬케이크를 부쳐 먹거나 껍질을 벗긴 나달에 물을 붓고 버터 따위의 기름과 소금을 섞어 일종의 죽인 까샤를 쑤어 먹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결코 고급 음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실 메밀 정도도 양호한 편이며 식량 사정이 더 열악해지면 메밀마저도 귀리로 대체하게 됩니다. 러시아에서는 메밀을 먼저 기름에 볶고 끓인 후에 밥처럼 먹는 사람들도 많은데 쌀밥보다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메밀은 따뜻한 메밀차로 만들어 마시기도 합니다. 맛은 없다고 보아야 하기에 메밀을 익혀 식혀 먹는 조리법이 없는 나라들은 즐겨 먹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막국수와 냉면으로 수요가 있다 보니 메밀이 오히려 특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면을 데친 따뜻한 면수 또한 즐기기에 매우 좋습니다. 메밀은 사계절 모두 수확이 가능하나 여름에 수확되는 메밀은 지나치게 글루텐이 적어 맛이 떨어지므로 주로 겨울에 수확되는 메밀을 높게 쳐줍니다. 메밀은 비타민 B 복합체와 무기질이 풍부하여 건강식을 위한 요리 재료로 취급되며 특히 혈압 억제에 효능이 있는 루틴 함량이 높아 고혈압 환자들의 식이요법에도 사용됩니다. 메밀의 카이로이노시톨 성분은 혈당을 낮춰주기에 당뇨 환자에게도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쌀보다 9배, 보리보다 2배나 많고 무기질 또한 풍부합니다. 메밀은 찬 성질이므로 따뜻한 성질의 무와 함께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꿀벌들이 메밀꽃에서 채집하는 메밀꿀은 짙은 호박색과 강한 향을 가지고 있어 미식가들이 즐겨 찾습니다. 메밀은 글루텐 함량이 낮아 메밀만 가지고는 도저히 정상적인 반죽을 만들 수 없어 뜨거운 물로 익히듯 반죽합니다. 그래서 메밀 제품들은 다른 가루들과 섞지만 2020년대에 들어 기술의 발전으로 메밀 100%로도 찰기 있고 탱탱한 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메밀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 메밀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널리 퍼져 있으면서 많은 사람의 주린 배를 채우고 피와 살이 되는 메밀처럼 어디에서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